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이 괴롭고 또 낭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저는 못 봤습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외로움, 고독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아픔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crowded solitude 하는데 군중 속의 고독,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데 여러분들 그 학자들, 그 사회학자들입니다. sociology, 사회학자들의 말에 가면 이 고독은, 이 외로움은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 본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처지는, 이렇게 다운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학자들, 이번에 학자들은 뭐냐면 심리학자들입니다. psychology, 심리학자들의 의견에는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울증, bipolar disorder,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 이렇게 up and down 하는 거 있죠. 조울증의 증세가 누구나 있다. 마음이 힘들 때, 이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 이 처지는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반응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혹 내가 이게 우울증, 이게 디프레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약속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정말 그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과 생각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맞추어 찬양하기 시작하라.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마음이 당황스럽고 괴로울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라. Heartfelt praise. 그렇게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곧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아침에 맞이해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진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는 찬송, 이 찬양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단연코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제일 처음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또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갑자기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너무 당황했을 때,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역대하 20장 17절 전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 보라. 그러면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월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또 우리 그 에베소서 1장에는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1장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To the praise of his glorious grace.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ur God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권면과 같은 명령문입니다.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전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요. 온 땅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온 땅이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만국은 뭐냐면 열방입니다.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들아.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데 이게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겁게 하게 하며 그래서 영어성이 보게 되면 이게 권면인데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e glad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하늘과 땅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물과 모든 민족과 나라 열방에게 하는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또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 천사들에게도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다고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늘의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생각나는 한 대목이 있는데 썰에 있는 리빙스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마다 설교하러 가는데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신앙이 신실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습니다. 뭐 제가 그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한 형제가 오래전에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예배 마치고 같이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백인이지만 그 어느 날 30 센트럴 스테이션 앞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크게 Praise the Lord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 저 건너편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치기를 Shut up 이렇게 나옵니다. 입 딱 쳐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그 말이 제 생각이 나네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면 만물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에 있어 있는 이 세상의 반응은 저항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The sinful nature. 우리에게도 죄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또 때로는 저항까지 합니다. 이게 성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는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낙망될 때 주님을 찬양하기가 어렵다 못해 나중에 포기까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성도들에게 당연하고 합당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 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큰 소리 외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Shut up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천사들은 아 이쪽은 염려하지 말고 그쪽에서는 잘하세요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천사들도 아멘 하며 찬양에 더욱 열심을 냅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자가 그걸 확신합니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를 봤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여된 신비로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고 그 정도만 수준을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가지고 땅에서 하는데도 천국이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9절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한 명이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Ministering spirit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러분들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영, 미니스터링 스피치인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천사들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에 따라 같이 찬양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일곱 나팔이 부르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향은요 이 찬양입니다. 찬양. 이 향은 뭐냐면 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님 보니까만 이 성도들의 찬양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러면 이제는 성도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를 딱 보게 되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다 들기는 뭐하고, 자, 북한의 평양에 가서, 평양의 그 대동강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대동강의 그 넓은 광장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그건 여러분 각자 상상에 맡기고,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만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잘못된 거짓 신을 믿고서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명령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션, 선교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정답이 다 아닙니다. 사실은 정답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저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을 누렸는데, 오래전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 생각나는 거냐면 인도네시아 그 자바섬 있잖아요. 자카르타에 있는 섬이 자바섬인데, 자바섬에서 자카르타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한 5시간 차 타고 가면 반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반둥이라는 도시는 지대가 높아서 날씨가 서늘합니다. 더운 지방이지만 그렇지만 햇빛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건물 안에 있으면 막 찝니다. 죠. 그 큰 건물 안에서 한 3, 40명 되는 젊은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으니까 그냥 아카펠라 무반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할 때 우리가 아는 곡이어서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고 우리는 한 25명 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찬양하고 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뒤섞여가지고 소리가 지키지만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이 땅의 만물을 향하여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을 향하여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아니, 동물들과 식물들도 찬양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해요.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상 만물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또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냥 저기 카페 안에서 커피 마시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시편 96편이 오늘 본문인데 이 시편 96편이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분발하여 먼저 자기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만물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할 때 그들이 기뻐 순종한다는 것이 이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캐톨릭의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 아시스의 그 프랜시스 우리 성자 아시죠? 그 뭐 프란치스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프랜시스 아시스인데 이 캐톨릭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은 한창 그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영성입니다. 그 아시스의 프랜시스의 아주 신비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간증하냐면 아시스의 그 신비로운 간증은 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이 꽃들에게도 식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 프랜시스가 말하기를 때로는 말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에는 말이 필요 없다. 스스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물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주 나의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되새기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북받치는 감정이 올라오며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입술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 두 군데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피조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시편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 비유법인 줄 알았어요. 해와 달아 하나님 찬양하라. 이게 저는 비유법인 줄 알았어요. 물론 비유법도 되지만 만물아 하나님 주신 모든 거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이게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 1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읽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 자다. 이 새 노래, a new song, 이 새로운 노래는 주의 백성, 즉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의 예배와 찬양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새 노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표현입니다. 이 새 노래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새 노래의 한 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판에 박혀서 이 루틴, 이 루틴드된 판에 박혀서 진부하거나 의식 절차에 매여 퇴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새 노래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 이 heart입니다, heart.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음, heart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로 소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는 바로 뭐냐면 초자연적인 겁니다. 슈퍼 내추럴한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나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네 곡은요, 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곡이고 또 이미 똑같은 곡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을 하면서 매번 새롭게 우러나는 그 heartfelt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이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부를 때 오늘 새롭게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 시, psalms, 이 시편 150편은 전부 다 노래예요. psalm, 그 다음에 찬미, hymns, hymns는 뭐냐면 교회 전통에 따라 지은 노래, 시와 찬미로 새 노래를 부른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또 새 노래는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새 은혜이자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새 노래 그 자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 가운데 아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낭만될 때 오늘 성도들 함께 찬양을 할 때 저는 이 오늘 찬양할 때 저걸 느꼈는데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야, 게임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임 끝났다. 우리가 시와 찬미로 새롭게 노래를 부를 때, 특히 마음이 괴롭고 낭만되고 슬플 때, 새 노래 여호와께 찬양할 때, 기도 제목조차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게임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또 이 새 노래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미리 작곡하지 않는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하겠는데 이 신령한 노래, 이 스피리추얼 송은 아직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마음에서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미리 작곡을 하지 않은 그런 곡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신규 목사님 같은지 찬양에 관심 있고 찬양에 골든 사람은 이 새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이 곡들이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곡들이 수없이 나와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송, 새로운 곡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대부분 사람은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아주 냉랭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 가지 말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초킹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럴 수 있는데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경험을 안 한 겁니다. 배우지도 않은 겁니다. 참 불행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 안 하고 베이비처럼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삽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보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하나님 찬양할 때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이 특권을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6편은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머릿말이 없습니다. 그죠? 시편 우리가 머릿말이 없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2년 세프트전트에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 머릿말이 어떻게 됐냐면 포로 이후 그 집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포로 이후에 그 집,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시편 96편은 원래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이 감당 못하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가 돌려준 주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직후에 드리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시편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한 거거든요. 시편의 편집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편집하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시편 96편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킬 때 드리는 찬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과 내 일에서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성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고자 합니까? 그러면 시편 96편을 집에 가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특히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공동체는 가정이죠, 거기에서 주의 권능과 의로우신 통치의 회복을 찬양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진리, 초대교회 때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공의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옛날 우리 교회에서 수막이 때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고민이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공의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첫 주춧돌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방인의 교회가 생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 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이방인의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뭡니까? 아까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찬양으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인용한 건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편 96편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2장 2절과 3절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선포될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모든 성도들을 초대해서 찬양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하심과 그의 기이한 놀라운 마블러스 행적에 대하여 날마다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majesty 와 권능과 그의 위대하심, greatness, 위대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며 모두를 찬양과 경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이렇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옛적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옛적인 신명기 3장 26절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스루니여, 여스루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여스루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20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주는 위대하시며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O Lord.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So 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omniscient, omnipotent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며 omnipresent 유일하신 원 유니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며 헛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우상들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2편 9절의 뒷부분에 온 땅이여 아까 1절에서 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그랬는데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 하나님 옆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He reigns.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면 세계가 그동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렸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그러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나라 열방에 무엇을 선포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정된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계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다. 굳게 설 것이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대적 사탄과 그 흑암과 죄의 권세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17절 읽으면 이것은 이제 그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그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 아니냐 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심판을 받은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망하냐 하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 하나님을 거슬리고 반역한 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온 피조물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결과로 온 피조물에게 이 부패, 이 코럽션, 그 다음에 썩는 것, 디케이, 그 다음에 죽음, 데스, 죽음이 임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써 만물을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구속하신 게 아닙니다. 되게 착각하는데 사람을 포함해 사람 물론 하는 거죠. 만물을 구속시키시고 죄사하시고 그의 공평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11절 13절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땅을 심판하시려고 그의 공의로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려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정 완성, 영어로는 클라이맥스 또는 컨서메이션, 이 절정 완성으로 이 절정과 완성을 만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 그리고 밭의 모든 것과 숲의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과 고대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도 고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이 만물은 기다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표출합니다. 하물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떠하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그 여부와 상관이 없이 드리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도 너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나의 조건과 여부에 상관이 없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칠 줄 모르는 찬양과 그리고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임하심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증가되면서 영적인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여러분들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에도 가끔가다 그런 게 나타나고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이 영적으로 이 디프레션이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거대한 이 산맹산과 같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가되면서 이 영적인 침체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성도들의 찬양으로 천국의 권능, 이 heavenly power, 천국의 권능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지 슬픔과 근심 그리고 황폐함이 있는가? 그러면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이사야 61장 3절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어떤 거냐면 찬송의 옷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하는데 이게 근심의 영입니다. 영성경은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그러니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면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아까 그 표제 통해서 제가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들이 누굽니까?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곳을 증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뭡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노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게 예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어떤 명령인가? 첫 번째, 이것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y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내 주님을 찬양하라. 혹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이 엉켜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조건, 또 황폐함에 있는가, 어디에서 시작할지 혹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명령 어떤 명령이냐면 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자들, 특히 공고한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제가 새로운 시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신의 결코 포기하지는 하지 않는 찬양,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명령이자 권면입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만일 내 주위에, 자기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돕고자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찬양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치지 않는 감사와 찬양은 주변에 있는 어려움,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다. 시편 34편 1절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입니다.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입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한다고 하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누굽니까? 이 공고한 자들입니다. 공고한 자들이여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모든 나라 열방과 민족들이 하는 명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찬양하지만 아까 제가 북한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이 없는 그 자체를 내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지구는 둥글다. 이를 위하여 믿음의 오래 참은 이 patience, 견딤, endurance 이로 희생과 헌신을 이룹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학자 중에 아주 훌륭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있는데 윌리엄 바클리가 말하기를 Endurance is not just the ability to bear a hard thing but to turn it into glory.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이 오래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것을 참고 막 이렇게 막 견디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믿음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turn it into glory. 그것들을 영광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뭘로 바꿉니까? 찬양입니다.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이게 여기는 이제 오래 참음과 견딤 아까 그게 다 같이 통하는 단어인데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본 것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우리 찬양을 목격하며 순종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낮말은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죠?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들어요. 아, 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데 내가 낮에 소리쳐서 하는 찬양, 밤에 이렇게 손들고 하는 찬양을 새가 안 듣고 쥐가 안 듣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 동물들, 나무들, 이 숲, 이 모든 것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이 나무와 숲과 이 동식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과 희생, 희생은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는 죽음입니다. 죽음, 희생은 믿음의 순종과 희생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만물들이 우리의 찬양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게 마지막 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기름부심이 있습니다.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권능, 기름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권능, 기름부심이 모든 압박의 굴레를 부스러뜨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과 또 공동체 삶과의 모든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압박의 굴레가 이렇게 많은데 때로는 이게 내 능력으로, 물론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굴레를 부서뜨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아래에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자, 피조물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 고대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스스로 먼저 분발하여 내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찬양으로 복음의 능력이 배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우리의 찬양을 보면서 기뻐하며 찬양의 힘을 내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슬픔이 올라올 때, 뭐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경우에 더욱더 분발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제 마음에 왠지 최근에 와닿아서 이렇게 우리가 1월 달에 그 말씀 네 번이 마치면서 단락을 지금 나갈 때 찬양에서 나눈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과 이 관점을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살아서 생명을 갖고 호흡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근본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찬양에 더욱더 열심히 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달라고 다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